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 소장인 박형중 박사로부터 장성택 부위원장 세력이 숙청된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조짐이 앞서부터 좀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권력 동향을 알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 다닐 때 얼마나 많이 같이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장성택 위원장의 행정부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가장 많은 그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다른 사람 채용회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1월부터 장성택에 대한 그 음해가 북한 내부에 아마 광범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음해들이 있었나요?
아마도 그 장성택 행정부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농업개혁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니까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가개발위원회라든지 하는 식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개혁 조치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마 그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했던 것 같고요. 반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해성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온건파로 알려진 장 부위원장과 측근들이 숙청이 됐다면 지금 그 이유가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예. 특히나 이 2012년부터 그 장성택 부위원장이 북한 경제정책을 아마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군부가 가지고 있던 무역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2년 하반기 때 상당히 심하게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군부 장령들이 이런 문제로 그 숙청이 됐습니다. 아마 네. 그런 세력들이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사태가 군부와의 이른바 그 힘겨루기에서 밀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장성택 그 부위원장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대한 그 불만이 곳곳에서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네.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책임 그러니까 속죄양으로 삼아가지고 장성택 계열을 숙청한 거로 보이고요. 이 장성택 계열을 숙청할 만한 힘을 가진 거는 군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형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에 처형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로서 장성택 부위원장이 관장하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그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동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장성택은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사람입니다.
네.
아,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실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적도 많고 아마 친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이 수청당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그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의 체제상 이렇게 일단 실각이 되면 또 완전히 밀려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장성택 자체도 뭐 몇 번 북한 말로 혁명화되었다가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지 어떤 오지로 추방이 되었다 다시 복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각된 그 양상을 보면은 측근들을 그러니까 총살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장성택 부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원수를 질, 그러니까 미움을 살 일들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각에서 다시 살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장성택은 그 경제를 중시하는 민간 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성태 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굉장히 많은 경제 계획 조치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추진되려면은 북한의 대외 정책이 좀 온건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이 숙청됐다고 하는 거는 일단 남북 관계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그 보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장성태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의 많은 것들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느냐 하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부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은 장성택 계열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정책의 방향보다는 그 정책에서 파생되는 이권에 대한 싸움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동안 뭐라고 할까요? 반동이라 그럴까요? 반동이 있겠지만은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장성태 부위원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국제관계 같은 것은 그렇게 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북한 내부가 당분간 상당히 그 소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부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상당 기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정책적으로 어떤 그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북한 내부의 혼란을 그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